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우리 후대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파 사역과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지며 나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또 쓰러진 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이 일심전심 치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와 경제적인 나의 인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서밋에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대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약 AD 85년도에서 95년도 그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 되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AD 85년도에서 95년 경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인물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버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10명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10명의 황제의 이름은 잘 아는데 박해 안 했던 그 황제의 이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다지 박해를 하지 않았던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황제의 이름은 베스파니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니아누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이 유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100만 이상 죽이고 수십만을 포로로 끌고 갔던 황제가 바로 이 티투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바로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어디 가서 기록했냐? 밧모섬으로 유배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을 밧모섬에 유배시킨 그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왜 유배를 시켰냐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은 그런 인물이 오히려 아니었는데 그런 욕심이 아주 많았는데 황제가 되었죠. 황제가 된 이후에 욕심이 너무 커져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말했어요. 그리고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뭐 다 마이 이제 주님으로는 부르죠. 마이 로드 그러면서 큐리오스로는 다 불러요. 그런데 큐리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데오스 하나님으로까지 부르라고 한 거죠. 여기에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을 이제 유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였고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성경 요한 1, 2,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인물이었고요. 좀 어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이름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였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었어요. 오늘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고요. 요한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야,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보다 훨씬 더 참 사랑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글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성격과 그런 상황들을 쭉 복음서 내용에서 살펴보면요.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도 다혈질이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형하고 같이 가서 뭐라고 요구를 하죠? 주님께서 만약에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이렇게 만약 가시면 형님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나이도 가장 어려요. 가장 어린데 거기서 예수님 저를 우편에 우리 형님을 좌편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이 그 요한을 사랑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네, 굉장히 미워했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와서 말씀해요.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좌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이 어머니를 불러다가 치맛바람이 아주 센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성격이 원만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바로 사랑에 충만한 사랑을 하라고 굉장히 권면을 하는 그런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이다.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또 어떻게 요한 사도는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요한 1, 2, 3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그 기록 목적은 첫째는 가연설이나 영주주의자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지주의나 또 가연설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 1서 4장 2절 그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했지만 벌써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단의 영들과 이단 단체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사에 기독교 세계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기독교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로마 시기에 카톨릭이 이제 새로 드러나지, 이제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초대 교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그때 그레고리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였습니까? 기독교 신자였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절대 진리와 신앙을 지켰던 모든 신자들이 다 잘못된 카톨릭 신앙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천년 동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종교다운주의에 의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루터가 다시 천년 만에 복음을 성경적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찾아내는데 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오히려요 아주 기독교가 반대되는 이단이 설쳤을 때는 기독교가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서서히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복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서히 복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읽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전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다가 야, 정말 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 여호와 증인과 말다툼한 다음에 여호와 증인하고 토론하고 이단들하고 이야기하고 이후로는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서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있었을 때는요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여러 가지 WCC의 이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그런 확실한 이단보다는 더 무서운 이단은 종교다원주의, WCC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우리 화평해 하자, 친하게 지내자,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최덕성 교수님이 작년에 있었던 그 부산에서 WCC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부산 앞바다에 있으면서 그분이 복음을 가진 그 아주 석학이시면서요,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길래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답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느 교단이냐고 이야기했더니 교단의 이름을 말하는데 잘 처음 들은 교단이더래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WCC라는 게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한 500개 정도 되는 교단의 대표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하느냐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다. 누구든지 다 오너라.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있는 화란 자유대학 같은 것은 아주 보수적인 대학이에요. 기독교 중에서. 그래서 고신대학 아주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의 교수님들이 거의 화란 자유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지금 뭐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네덜란드 그 국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슬림 사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무슬림화되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평화,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기초로 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내가 아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다 끝내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의 응답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이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근본적인 이 복음을 지켜라, 그리스도를 복음을 지켜라, 이것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요한 1, 2, 3서를 쭉 계속해서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요 아주 부드러운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요한 1서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요한 사도가 성격이 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혈질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라. 너희가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정말로 사랑을 해. 이단보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더 큰 이단이야. 하나님 모르는 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알지 못하나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사랑 안 해? 넌 하나님 뭐 알지 못하는 자야. 너 같은 크리스찬 때문에 이단들이 특세하고 세계복음화 될 수 없어. 점심 똑바로 차려. 복음 가졌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모든 것을 주셨잖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잖아. 그런데 집사님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하고 투닥거리고 조용히 싸우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 맞아? 아니잖아. 너희가 더 큰 이단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저급한 타락한 신이 이 땅에 나와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저급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데 기독교 영지주의는요.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이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영적인 우리로 말하는 썸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육이 그런 육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육은 그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뱀이 허물을 벗으면 이 껍데기만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육만 남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만. 그리고 부활도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이 부활한 거에 불과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영이 소중한데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적인 타락을 즐기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육을 저주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 담배를 피우시면 여러분 육에 이 더러운 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랬어요. 담배 좀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 담배는 너무 나쁜 거니까 피워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다 피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헌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담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육이 깨어지면은요 우리 영도 사라져요. 우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세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 흠과 티가 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면서도 육적인 타락을 반대적으로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야 영적인 것은 거야. 육은 더러우니까 술 담배하고 육을 망쳐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육은 학대해도 돼. 육적인 범죄는 나쁜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돼.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소한 육적인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는데 담배 이야기 나왔는데 담배를 몇 갑치를 피면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루에 한 갑치? 담배를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끊으시던데. 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을 할 때 얼마까지 도둑질을 해야지 도둑질이고 얼마부터는 도둑질이 아닙니까? 바늘 하나 도둑질하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네. 거짓말을 하루에 몇 마디 하면 그거는 허용되는 거짓말입니까? 두 마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하는 것과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과 이 정도 해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 거짓말이야 뭐 다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거짓말 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1원도 횡령하지 않고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우리가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도 응답받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결혼식에 갔어요. 나이가 한 70대 되신 분들이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딱 앉으시죠. 보통 결혼식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 합니다. 딱 앉으시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잔 해야지 저기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가 터지지 이러더라. 여러분 한잔 안 해도 대화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느꼈어요. 그분이 너무나 사랑 애주가시구나. 그러면서 평생 중독되셨구나. 저분은 저기서 행복을 누리는구나. 끊으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주님 말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거기 계시는 네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타협의 여지를 사실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돕지도 않고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도 않고 어려운 가족을 돕지도 않고 형제하고 별로 사이 안 좋고 부부하고 잘 싸우시면서도 잘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잘 지내지 마세요. 회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성도들과 별로 친하지 않고 적당히 미워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먼 발치에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시간 내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찾아가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야기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카톡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두 다 사랑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바꿔라. 네 모두 다 사랑한다. 그럼 모든 여자를 사랑하겠단 말이지? 한 여자만 사랑해. 모두 다 사랑하라. 그거예요, 동기가. 음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일서는 특히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말씀. 처음에는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쭉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단에 비해 싹 싸우는 투쟁하는 요한사도의 그 모습이. 그런데 한 20번, 30번 쭉 읽으니까요, 갑자기 저에게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난 많은 죄를 짓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뭐야? 계속 읽다 보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구나. 야, 너희가 예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참 지식,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이단들과 만나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철학으로 뛰어났거든요. 그들과 맞서서 대화를 하더라도 당당히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도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라.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의 방향이 새로 잡힌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요한 1, 3서를 이번 주에 그냥 한번 읽지 마시고 몇십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면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요. 오히려 요한 1, 2, 3서를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겠더라고요. 나는 죄 짓고 있는데? 난 실수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라고 그러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막 지옥 간다고 하네? 그럼 난 지옥 가겠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이유가 바로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이 범죄하기는 잘라버리라. 그게 뭡니까? 손이 잘못하면 자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손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넌 지옥 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러한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잘 아는 게 더 큰 겁니까?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계세요. 저는 김 집사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가 저는 김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저를 존경하는 것을 믿어요! 이거 하고 김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거요? 저는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믿습니다. 이거 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나님 발부둥 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가장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성경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완전 사랑이고 대충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도 봐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믿니? 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고민했다니까요. 아니 그 불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리고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는데 엘리사는 갈랐는데 저도 한강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들 다 가서 제가 한번 가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더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어요. 야, 너는 이제까지 더 큰 일도 했어. 엘리야와 엘리사는 병거 타고 올라갔지만 자가용은 못 탔어. 핸드폰도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줬어요. 그 요단 갈라서 뭐하게? 다시 똑같아졌어. 아무 의미가 없어. 너는 더 큰 일도 할 거야. 말했잖아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은 엘리야 엘리사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일도 해왔고 여러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법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저희 작은 누님이 공부를 잘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랬는데 저희 집에 항상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성함이 쪽집게 전도사님이셨어요. 와서 항상 예언을 하고 가셔요. 그런데 그 쪽집게 전도사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작은 누님에게 원서를 서울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1년도인가? 서울대를 넣어서 아니요. 좀 반에서 몇 등 하지만 그래서 서울대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를 안 넣었어요. 근데 그 해가 인류 역사상 서울의 90%의 과가 다 미달되었던 시절이었어요. 넣으면 들어갔을 때였어요. 81학번 후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울대에 들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뭐 그분이 점축계로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법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제도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수지 맞아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우리 교회를 한 분이 헌당해버리고 저희 이만월 그 교회 장로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군부대에 교회를 23개 지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 교회 한 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장로님 만나서 세 번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군부대의 교회를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한 개의 교회, 한 개 이상의 교회씩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겨우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큰 첫 번째는 절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1절에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뭐냐? 잘못된 영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거길 향하여 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실력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사수합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으로 와야 될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아니야.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죽으시고 죽으셔야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지냈는데 거기다가 그 홀로그램으로 하면 그게 바른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세계는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세례는 왜 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완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완전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창조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것을 믿었을 때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원수시하고 싸워야 됩니까? 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복음 잘 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이단 사상을 가지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와.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한 이유는 뭐냐. 1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너희가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자예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거기에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흔들리고 있고 어느 정도 빠져있는 사람.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너희는 미워하진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어. 사귐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구원 받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심각한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주인 신천지 모두 다 이 아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은요 이단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이단에게도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명씩 시천지에 보내겠습니다. 한 분씩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야, 더 공부해야지 이 깨달음을 얻고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더 큰 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찌 부모라고 자식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 3, 4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사탄과 이단 사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정치인이 이기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기겠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잘 된 것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누렸어요.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서는 요한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하셨을까요? 로마나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나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2장 11절 2장에 보면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했는데 그런 불 꺼지는 이런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어둠이에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3장 14절에 사망에 머무른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를 지는 정도라고 요한 이 성품이 이 다혈질적인 요한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강한 중심을 가졌을 때 사랑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도 중국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시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10시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 피곤해서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대요. 잠이 들었는데 6시에 일어났대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11시 예배 인도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가정교회지만 잠을 잤는데 그럼 깨지도 않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계를 봤더니 11시에 문 열어서 나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있더라요. 6시가 됐는데 집에 가지도 않고 아니 왜 안 깨웠냐고 그랬더니 저기 선교사님 10시 반 정도에 공안이 들이닥쳤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을 다 조사하고 방금 떠났는데 저분은 우리만 조사하면 되니까 저분은 나이도 드시고 저기 감기 걸려서 누워 계시니까 그냥 놔두라고 우리만 조사하라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분이 2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90세가 넘도록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겼겠습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어떤 위기 속에서 이 복음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응답과 체험 속에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어찌 다른 형제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모두 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룩의 썸이 됐습니다. 사랑의 썸이 됐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썸이 됐습니다. 계시의 썸이 됐습니다. 결국은 천국까지 바라보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사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담을 헐며 하나님 참된 전도와 선교를 균형 있게 봉사와 사랑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